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게 인담을 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당당함과 그 은혜 속에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를 향한 날마다 즐거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우리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부른 것이 아니라 즐거이 달려갈 수 있으며 즐거이 환난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불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듣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인담을 대해 주셔서 일상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과거의 많은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속에 머물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 로마서 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 모든 사람의 죄, 4장 믿음에 대해서, 5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6장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들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3장까지는 죄인, 3장까지란 죄인인 것을 계속 말을 했고요. 4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론한 이후에 5장에서 곧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우리가 작가가 쓴 것이라면 좋은 걸 썼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설명하게 쓴 글이라면 너무 의미심장한 글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뭐 들어감을 얻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의롭다. 이 선포는, 그 깨달음과 그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는 계속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성화처럼 점점점점 구원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외부로부터 송사당하게, 고발당하게, 대적당하게 충분한 그런 뭐랄까요, 기존 이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의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은 내가 나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이 의로움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의해서 선포된 것이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약 또한 율법처럼 주신 게 아니야. 네 언약을 잘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우리가 실제 그게 더 편해요. 우리가 매 순간 조금씩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 의롭다고 칭해버린 거야. 칭한 그때는 이미 구원의 문을 들어온 거야. 그 문은 들어오면 돌아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 되어지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은 바닥을 치고 어느 날은 막 그냥 천국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로마서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쪽문이 아니에요. 요즘에 계속 와닿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우리 좁은 문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좁은 문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아, 신약에 두 번, 신약에 딱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 나오는데 좁은 문.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 문이 좁았으니까 계속 좁을 거다 생각하는데 성경 잘 보면은 좁은 문을 말하고 좁은 문. 아, 좁은 문이구나. 좁은 길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좁은 문이에요. 문이 좁은 거예요. 문이. 이 이야기는 그냥 진짜 문이 좁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문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실제 그 길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또 그 길을 사람들이 들어갈 때 비난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형태적으로 좁은 문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의미적으로 너무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만큼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에 예를 들면 구원의 그 문이 하나님의 구원이 뭐 개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군대 가면 철제망을 쳐놓고 이렇게 등을 해서 등으로 막 겨가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각개 훈련할 때. 총을 떨어뜨리지 말고 막 물이 막 고여있고 철모를 쓰고 그 안 맞는 워카를 신고 막 기어가고 철제망 통과해. 철제망 통과하게 만든 것이 꼭 구원의 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외국 책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즐겁고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렇게 경이로워하고 그 구원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들을 아 이게 문화 차이인가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몰라도 또 우리는 전천년설을 우리가 갖고 있지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어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오시기 전 천년 동안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우린 전천년설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리를 안 좋아한다고 기반 안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 그 가운데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쪽문이거나 개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와 막 기어 들어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망을 쳐놓고 막 그것을 기어 들어가게 만들고 막 고생해야 구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몸으로 막 어려움을 습득하고 어려움을 당해내야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살금살금 걸어야 되는 수만 번 크게 모시고 막 겨우겨우 막 눈치 보면서 걸어야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왜? 우리 모습이 그 모양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아요. 화평을 누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너 은혜에 들어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딱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래요. 1장, 2장, 3장에서 죄인인 것을 말했고 4장에서 지금 아브람 얘기를 했다니까요. 고작 한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인데 너희가 이렇게 믿음에 초청되었음을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을 하는 것이죠. 막힌 담을 하셨어요. 휘장을 위해서 아래까지 쫙 가르셨어요. 흑암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고요. 율법 아래에서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고 송사당을 우리를 은혜 아래로 건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히셨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복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들어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 영화로움 속으로 영광스러워 달려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거예요. 귀한 일이죠. 감사한 거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시간 넘어가지 않네요. 예정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죠.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나아가라가 아니라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아감을 얻었다.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초청된 거예요. 우리가 막 개구멍을 통과하고 비상구를 통과하고 철제망을 막 통과하고 숨 한 번 안 쉬고 겨우 눈치 보면서 겨우 구원의 길을 이뤄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원을 이뤄낼 수 없어요. 그게 성경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너희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더 큰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전에 더 중요시 받는 게 뭐냐면 이 사실 자체예요. 값없이 은혜 안에 초청됐던 이 사실 자체가 여기에 더 우리가 큰 눈을 둬야지 이것보다 믿음에 더 싸움을 싸우는 곳에 역점을 두게 되어지면 고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 속에서 즐거운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환난을 견뎌내고 버텨내라가 아니라 이미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이길 수밖에 없는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적으로 주의 영광 앞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실 거예요. 우리를 안내해서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지 이것보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킨다는 생각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생각이지만 그 자체로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어요. 로마서 1장 자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장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1장에서부터 거론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너희는 처음부터 막의 자녀로 태어났고 흑암 가운데 태어났고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종종 평생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던 그런 존재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맞고 진리를 변화하게 하고 하나님 두려를 싫어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길인데 좁다는 표현이 전 잘 이해가 어느 순간부터 안 갔어요. 아, 하나님이 내신 길인데 좁다. 휘장을 찢으셨고 막힌담을 하셨고 화평을 누리라고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이 그렇게 협착한 길이었겠는가. 그 협착하다는 그런 표현들, 좁은 문이라는 그런 표현들은 무슨 의미일까를 곰곰이 로마서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들 해보세요.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좁은 길인 것 마냥 생각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있던 많은 어려운 것들, 내면적인 많은 상처들,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많은 경험들, 또 원치 않았지만 받았던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던 많은 그 잔재, 그런 것들 속에서 막 허덕이면서 가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닌가. 그렇죠?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를 못 넘어요? 그 말이 안 되지. 과거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과거였던 내게 있는 내적인 문제를 못 넘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값없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먼저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닌데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저는 상담하는 것을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좀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상담을 통해서 구원의 예를들하고 돕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가정의 문제를 할지 개인이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많은 자존감의 문제 어떤 열등의 문제를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걸 못 넘어요? 뭔가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이해가 덜하던가 믿음이 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하는 선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서 있을 만한 존재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는 대제사장도 동물을 잡아서 그 성소의 성막 그 텐트 안에서 나갈 때 덜덜 떴던 그런 신분들이 지금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만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걸 간과하고 믿음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모르고 팩트를 모르고 계속 다른 싸움에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 현사모가 다은이를 할 때 저를 봤어요. 현사모가 애를 둘 낳았잖아요. 이미 힘을 제가 주려니까 얼굴에 힘을 막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막 조그만한 얼굴에 막 그냥 막 힘을 쓰는데 의사 간호사 선생님이 아래 힘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금방 애가 또 나왔어요. 우리가 힘을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 줘야 될 때 힘을 안 주고 힘을 안 줄 때는 힘을 주고 있는 꼴이에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값없이 주는 이 구원이 큰 것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귀함을 모르고 계속 내가 힘을 주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그 말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값없이 우리가 주신 거라니까요. 물론 이 은혜를 잘 모르고 방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주시는 구원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막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능하고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던 존재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 사람은 꼼꼼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죄 자체예요. 그 꼼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 꼼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존재예요. 어떤 대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신사임당이 구원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대뜸. 역사학과 쪽에 아이였어요. 근데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았겠냐? 예수를 그래서 믿지 않았는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위인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이 그 못 받았던 얘기는 자기는 동의할 수,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한참을 얘기했어요. 선하니까 구원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종교성과 도덕성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구원은 그렇다고 쳐요. 야곱의 요셉의 구원은 그렇다고 쳐요. 아브라함의 구원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뿌리도 없고 아무런 족보도 없고 그냥 이방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아버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평범한. 아브라함이 뭐가 큰 뛰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사장 가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대제사장의 제사로 죄 없음을 선포받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갔다는 이 표현은 세 군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좀 아까 읽었던 에베소 6장에 나왔던 2장 18절, 3장 12절이 큰 내용이에요. 나아가면 얻었다. 이것을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근데 이 표현들이 너무너무 귀한 얘기예요. 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라면 우리는 이 상태에 있는 거야. 믿음에 서 있는 믿음 가운데 확광 가운데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들어간 게 아니라 따낸 게 아니라 들어가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딱 써놓고 있어요. 너희 은혜 아래 있다. 기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넌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얻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우리는 서 있게 되게 서 있게 하셨고 우리 은혜 안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외함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앞에 집 나간 탕자가 개판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인 거예요. 탕자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당당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전적인 은혜예요. 죄의 법정 앞에 선 죄인의 모습과 의의 법정 앞에 하나님의 따뜻한 눈앞에 서 있는 자녀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죄의 법정 앞에서는 덜덜덜 떨면서 그가 어떤 게 선포될까 선고될까 두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환난도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 화이트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왜? 바울 사도의 한 얘기가 바울 서신서의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일관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보다 우리 믿음의 싸움이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싸우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상태로 부름받았는가를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싸움으로 무엇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당하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송사당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것이죠. 싸우기 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싸우기 전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우리 믿음, 우리가 갖게 된 믿음도 아니에요.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그시 웃고 있는 미소를 띄우고 있는 환한 미소를 바라보면서 서 있게 하신 거예요. 2절만 했으면 영광을 바라고 이 모든 걸 하면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저는 무서운 아버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이 좋지 않아요. 왜? 뭔가 혼날 것 같고 뭔가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뭔가 호통 질 것 같고 또 내가 몰랐던 것을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말할 것 같고 또 현재 내 모습 때문에 책임을 당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며 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앞장절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끝났다. 덮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당당하고 주눅들지 말고 송사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 그렇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굉장히 큰 힘을 얻고 많은 말을 했던 사람이야. 상처가 있으니 그렇지. 과거 이랬으니까. 과거에 저랬으니까. 은혜가 주어진 은혜가요. 상처가 100인데 상처가 80인데 은혜를 20을 준 게 아니에요. 20 가지고 겨우 이겨나가야 되는 게 아니야. 자체가 끝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이뤘다. 모든 문제가 이뤘다. 거기서 쓰는 거야. 거기서. 뭘 얻어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고백을 하는 거야. 거기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룬 거예요. 과거 상처가, 과거였던 내적인 불안이, 과거였던 화가, 과거였던 어떤 그런 불합리한 그런 사고가, 과거였던 큰 자존감 낮음이, 현재 무능력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은혜가 작아져요? 생각을 꼼꼼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구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자위하고 있어요? 천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은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칭의는 의롭다 하는 것은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걸 통해서 내 구원을 확정할 수 있고 내 구원 받았음을 깨달아낼 수 있지만 원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깨달아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거 이랬으니까 나는 현재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천만한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본든, 그쵸? 아리따운 여자가 좋은 남자를 만나본들, 멋있는 남자가 좋은 여자를 만나본들, 그것이 몇 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 가정사회가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답이 있어요. 아, 그렇지. 누구를 만난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한동안 편하겠죠. 그렇죠? 2, 3년 남편 연예인이야. 팔짱 입고 다닐 때 으쓱하겠죠. 아내가 뭐 미스코리아야. 요즘 미스코리아가 없네요. 뭐 미인이야. 슈퍼모델이야. 팔짱 입고 다니면 행복하겠죠. 돈 많아서 편안하겠죠. 그 다음 어떡할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없으면 아무리 미인과 맨날 모두 따더라도 사는 게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래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기억하세요. 작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린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동물에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다음 구절 말씀 안 드렸는데 환난 중도 즐겁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 힘들다는 얘기를요 어제 오늘 한 게 아닐 거예요. 평생 하면서 살아왔을까 아마도. 그렇죠? 이거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해결되고 저거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대부분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다 자기 어려움이 제일 크잖아요. 자기 어려움이 제일 크고 여러 가지 형편, 경제적인 어려움,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삶이 쉽지 않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우리에게 준 구원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메어서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강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해 보라고. 구원받은 게 맞냐고. 이 얘기를 계속 주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을 흔드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큰지를 아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들 얘기가 아니라 아 내가 너무 모르고 사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 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서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10분 서 있다가 야 너 아니다 야 가야 이게 아니야. 야 너 5분만 서 있어봐. 야 아니네 너 가. 막 뒤져보고 야 너 3년 전에 11년 전에 가. 이게 아니라요. 값없이 초청되었고 주 앞에 그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 향하여서 저벅저벅 걸어나가는데 턱을 숙이거나 턱을 내리거나 눈을 내리깔고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요, 계속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이 좁았지 길이 좁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곰곰이 읽어보세요. 좁은 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딱 두 구절 나온다니까요. 우리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흑암의 세력에 방해가 해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비난이 어렵게 하는 거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냔 말이야. 30년 동안 들어왔던 그 복음이 다 어디 갔냔 말이야. 40년 동안, 50년 동안 들어왔던 모태신앙으로 들었던 그 복음이 다 어디 갔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한 분야에서 30년을 해보세요. 거의 장인이 되지, 장인이 돼요. 왜 믿음 생활을 3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자 같습니까? 이 뭔가가 앞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끝내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말을 해버리고 본인의 주장 그냥 막 다치든지 말든지 막 해버리고 이런 모습 많이 볼 때마다 야 이게 교회에서 인성 교육을 해야 돼? 할 정도로 갑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안에 머무는 곳입니다. 잠깐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영원히 서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다. 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서게 하셨군요. 나 같은 자를 서 있다라면, 반성한다라면 막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게 서 있는 이 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은혜 속으로 기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서서 당당하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이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가지고 이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붙잡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턱 붙잡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붙잡고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은 것들 때문에 속았구나 생각들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90이 되어서 겨우 몸 못 움직일 때 아 그랬구나. 원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은혜가 나이가 더 연수할 때부터 발견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인생을 드리면서 믿음의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자체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셨음을 발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앞에 머리 들지 못하고 또 주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주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과거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으며 사단의 많은 대적질과 송사질에 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 의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보혈의 공로의 의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넘게 하시고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사정과 형편 속에서 매어 있지 아니하고 겨우겨우 전전 긍긍하며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너끈한 믿음을 가지고 넘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스리랑카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 청년들을 보호하시고 토마스 목사에게 말씀을 채워주시사 스리랑카를 살리시는 귀한 장이 되게 하시며, 또 이번 주 진행되는 목금토 광명교육군연합 수련회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여러 가지 선생님들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도리를 전달하며 구원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은혜장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에 진행될 전교인 수련회와 또 9월 초에 있을 유럽 사역과 계속 이어지는 해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이 은혜와 이 구원의 확신과 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 가운데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부족함 없도록 인담을 더하시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를 도와야 될 경제가 필요하고 또 많은 성도들 현장을 살아가면서 많은 또 경제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넘게 하시고 또 응답이 되어지는 힘 있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통일하게 은혜 가운데 응답받기에 부족함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두에 계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또 당대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며 구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좋은 지혜와 은혜가 머물게 하시며 모든 교육자와 모든 성도와 모든 중직자가 하나 되어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내며 그 초청 가운데 감사하며 이 길을 달려가게 부족함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각 교회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과 관련된 나라 현장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